자, 혈압이 정상, 고혈압이 정상은 148페이지입니다. 심해지면 뇌 동맥이 파열됩니다. 뇌에 있는 동맥이 파열돼서 사망하거나 중풍을 앓게 되는 뇌졸중의 정상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뒷머리가 아주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이는, 눈이 흐리, 안압이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지면 눈에 압력도 높아져가지고 눈이 잘안 보여. 아니면 이중으로 보이거나 뭐 흐릿하게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 아침에 두통이 많고, 귀에 소리가 들리는 이명. 귀에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뭐 팔다리가 막 저릴 수도 있고, 순환이 잘안 돼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심장이나 신장의 기능이 장애가 오기도 하고, 코피가 터지거나,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숨도 차겠죠, 그죠? 호흡기계에서 우리 거의 숨 차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심장이 안 좋아도 숨이 많이 찹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산소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혈압의 치료나 예방은 그냥 약을 꾸준하게 먹고 친구처럼 지내야 돼요. 그래야 동맥경화증이나 뇌졸중, 뭐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안 먹고 그 버티다 보면 이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나 콩팥, 간 이런 거는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 암처럼 초기엔 아무 정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거의 심부전이 돼야, 기능이 다 없어질 때 돼야 정상이 나타나요. 초기에 나타나는 정상들은 아주 미미한 정상들이 나타나요. 조금 피곤하거나,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그냥 넘어가요, 보통 보면. 근데 그게 사실은 보면 큰 병의 시초가 될 수도 있어요. 절대로 피로감이 몰려올 때는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라. 쉬어보고 안 되면 뭔가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빈혈이 있던가, 뭔가 하여튼 다른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의사한테 계속 처방 받아가지고 약을 먹어야 돼요. 내가 혈압이 좀 높은데 친구 먹는 약 하나 빌려 먹던가, 얻어 먹던가, 또 친구한테 하나 주던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절대로 나눠 먹으면 안 돼요. 본인의 약을 본인만 먹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을 먹으면, 술을 마시면 뭐 혈압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알코올 먹고 재면은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거지. 그게 무슨 알코올이 무슨 혈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주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이제 술은 되게 칼로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칼로리는 높고, 이게 혈압은 오히려 상승시킵니다, 나중에.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술 먹고 약 먹으면. 그래서 금주를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혈압은 재야 돼요. 뭐 어쩌다 한번 재가지고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규칙적으로 수차례 재가지고 변화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이는 저염 저지방 식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혈압 있으면 뭐다 저염 식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고혈압이 없어도 가능하면 조금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지방 식이, 저지방 식이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지방 식이를 많이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걸왜 겁내냐 하면, 우리 혈관에 기름 찐득 하잖아요. 혈관 벽을 두껍게 해요. 지방이 혈관에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혈관이 막히죠.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혈압은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혈액은 그 좁은 길을 뚫고 지나가려고 용을 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나가는 압력이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막 세게 내야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많이 좁아져가지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많이 좁아져가지고 혈액이 제대로 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근경색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가면 운 좋으면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운 좋으면 심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뭐 스텐트를 넣거나 코일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하잖아요. 운 좋을 때는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이 나쁘면 병원에 가기 전에 돌아가신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저지방식이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안정을 좀 취해주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좋다. 근데 암 예방도 마찬가지죠. 모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질환은 스트레스를 좀 피해줘야 돼. 그래서 근데 스트레스가 없으면 또 발전이 있나요?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스트레스는 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어떤 긍정적인 걸 보고 우리가 극복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힘들면 뭐 다른 또 즐거운 걸 하나 또 찾아놓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죠. 그죠? 저는 강의 오면서 참 즐거운 게 강요하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오늘은 가서 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제가 뭐 오기 전에나 또 낮에 할 때는 마치고 또 시간 있으면 이렇게 시장에 가가 막 쇼핑도 하고 그죠. 뭐 꽃집에 지금도 이제 저녁에 제가 꽃집에 뭘 파나 한번 둘러보고 다음에 가서 뭘 살까 한번 보고 왔거든요. 우리 집에 필요한 꽃이 뭘까 한번 보고 오고, 그런 것들이 참 즐거움이더라고요. 이그 재래시장에 이게 파는 것들을 한 번씩 사 먹어 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생각하고 그냥 하니까 또뭐 별로 또뭐큰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항상 본인이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스트레스 없는 삶이 있겠어요, 그죠? 모든 삶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안고 사느냐, 있어도 내가 그냥 그거를 좀 이기고 사느냐, 이제 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비만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주금연 이야기했죠, 그죠? 흡연 이런 것들은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옆에 그 149페이지 보시면 고혈압 관리법 있죠. 체중 감량, 식사요법, 염분 섭취 줄이기, 신체 활동, 절주. 자, 일주일에 3 내지 5회, 30분 이상 땀이 약간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술은 뭐 완전히 금주보다는, 금주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정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관계 형성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뭐한 번씩 회식 가면 내 혼자 안 먹는다고 하고 쪼그리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죠?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땐 절주를 좀 하시도록. 남성은 하루 기준 두잔 이하, 여성은 한잔 이하. 이렇게 꼭 먹어야 될 때는 이렇게 절주를 하시면 좋겠다. 염분은 하루에 한 6g 이하니까 그냥 약간씩 적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과일, 야채, 저지방 유제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고, 포화지방산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라. 육류라든지 그래서 기름기 많은 거. 그 육류를 먹을 때는 그 기름기를 다 배내고 그렇게 살코기만 이렇게 드시면 돼요. 자, 그 옆에 보면 꼭 알아두기 있죠. 교재 이렇게 보면 옆에 꼭 알아두기 하고 여기 전구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반짝반짝 꼭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이런 거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혈압 예방은 방금 이야기했죠, 그죠? 체중 관리, 짠 음식 덜 먹기,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절주, 금연. 모든 질환에는 세 가지 요법이 필요합니다. 약물요법, 그다음 두 번째는 운동요법, 세 번째는 식이요법. 요세 가지가 굉장히 균형을 맞추어야지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동맥경화증. 두 번째 심혈관 질환은 동맥경화증. 이거는 동맥혈관 안쪽에 이제 혈관 안쪽 벽에 지방이 많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좁아져갖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혈액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장애가 생기면서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가지고 혈관벽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죠. 경화하면 굳어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맥경화증은 동맥이 굳어지는 증상을 갖고 있는 병이죠. 지방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대사가 이상이 생기면서 그렇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과류 이런 것들도 뭐 턱없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견과류에도 기름기가 많죠. 근데 이런 기름기는 불포화지방산이라가 괜찮긴 한데 뭐 이런 것들도 뭐 너무 주식처럼 또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그별그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봤어요. 근데 적절하게 그냥 잡수시면 돼요. 잡수시고. 저는 그 예전에 어렸을 때는 땅콩이나 이런 걸 먹어도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영덕이라 대게를 참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대게를 안 먹었는데 갑자기 목이 콱 막히더라고요. 목이 콱 막히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말이 안, 그래갖고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계속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날 하여튼 말이 계속 안 나가. 그래갖고 물을 계속 마셨거든요. 말이 안 나온 목이 꽉, 꽉 막혀가지고 말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 갑자기 이뭐 벙어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죠? 벙어리처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참 당황을 했어요. 이 병원을 가야 되나? 식구들이 좀 깜짝 놀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하여튼 견디는 데까지 한번 견디보자 이렇게 하고 물을 계속 먹었거든요. 물을 아마 한 시간 동안 2리터도 더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고 막 이제 이렇게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한 4시간 후에 풀리더라. 그렇게 먹고 나. 그게 이제 그 갑각류 알레르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 죽거든요, 잘못하면.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단백질류를 먹고 알레르기 생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 처음으로 그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되게 먹으러 가서 소리 절대로 안 하죠. 근데 다른 사람 제 눈치 보면서 이제 먹고 싶어도 가서 소리를 못 하고 그래도 먹고 싶으면 가자라고 하죠. 저는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 먹으면 괜찮은데 그날 좀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각자 분량이 있는데 내못 먹으면 다른 사람 다 먹잖아. 그래갖고 욕심을 내가지고 내 거는 모아야지 이러면서 끝까지 먹었다니까요. 그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가족적인 소인, 막 유전인자 이런 것들이 원인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비만, 흡연 뭐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죠. 여자들은 폐경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크게 내가 지방식이를 한 것도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높지도 않은데 폐경이 오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오죠? 갑자기 열이 확 났다가 그죠?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막 열이 막 났다가 갑자기 또싹 식으면서 또 몸이 막 으실으실해지고 그죠?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막 이런 게 있죠. 그죠?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 호르몬이 이 동맥경화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폐경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난 콜레스테롤도 안 높고 난왜 이렇게 문제가 되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뭐 많이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가지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 운동이 부족하거나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있을 때도 동맥경화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동맥경화증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증상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돼서 다른 병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증상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죠.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첫째는 중풍이 잘 옵니다. 그렇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잘 오고, 그 다음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 다음 말을 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고, 팔다리에 이 동맥경화가 오면은 손발이 굉장히 차가워지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죠? 손발이 굉장히 차면서 저릿저릿해요. 밤에 잘 때도 막 다리가 저리가지고 한 번씩 애를 먹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통증도 있고, 그 다음에 걸을 때도 갑자기 왜 막 갑자기 막 접질러지는 것처럼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은 혹시 다리에 동맥경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관상동맥질환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질환이 생기면서 흉통이 오죠.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흉통이죠. 그 다음에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우리가 그 증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이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특징적으로 느끼는 게 흉통입니다. 근데 흉통으로 나타나지 않고 목이 이렇게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비인후과 갔다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목이 갑자기 자꾸 조이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비인후과를 숱하게 돌다가 나중에 순환기 내과 오는 경우 있어요. 뭐 심장 내과라고 하기도 하고 순환기 내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빨리 그럴 땐 여기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심근경색증 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흉통이 있으면서 좀 있다가 없어지고, 그죠? 또 뭐 멀쩡하고, 또 뭐 며칠 뒤에 또 좀 뭐 이렇게 막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 생기. 그 또 좀 있으면 또 슬 없어지고 정상 생활하고. 그래서 예사로 생각하는데 요거는 협심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협심증은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아플 때 그때 심전도 안 찍어보면 잘 안 나타나요. 검사, 오만 검사에도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문진으로 이거 진단을 많이 합니다. 대개는 증상이 어땠느냐, 뭐 어째 없어지냐, 뭐 이렇게 물어가지고 신경적이 협심증이다 이렇게 해서 약을 아플 때는 이 약을 먹으라 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좀 가는 약을 줍니다.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은 흉통이 있을 때 입안의 혓바닥 밑에 이어가지고 녹여서 먹는 겁니다. 막 깨물어 먹거나 물 마시지 않고 그냥 녹여서 저절로 녹아서 흡수되도록 이렇게 하면 통증이 거짓말처럼 싹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약들을 협심증 때도 많이 주고 심근경색증일 때도 일단은 치료를 하고 그 약을 항상 상비약으로 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흉통이 있을 때는 적각 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대상자를 돌보실 때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보면 항상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이 약은. 그래서 갈색병이나 아니면 갈색 포장지에 싸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늘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래도 항상 그 약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챙겨가지고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흉통이 있고 압박감이라든지 가슴이 무지르하게 돌 하나 얹어놓은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 하나 얹어놓은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등줄기가 막 아프더라 하는 사람. 등줄기가 이렇게 착 당기면 이거를 방사성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막 이래 아픈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착 당기면서 터지는 것 같이 아픈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등, 이 어깨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픈, 그렇게 아프면서 뒷목 쪽으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급성 심근경색증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 뭘, 뭐, 아프다가 또좀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응급실로 가갖고 내가 흉통이 있고 이렇게 조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병원에서 모든 환자 제끼고 먼저 합니다. 물론 뭐, 금방 생명을 구해야 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환자 외에는 이 심뇌혈관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진료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문제거든요.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뇌졸중은 최소한 4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급성심근경색증 같으면 여하간 뭐한 시간도 안 걸릴 때도 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미 쓰러지고 난 뒤에는 뭐 보장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가 멀쩡하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가지고도 치료받는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병원에서 보면서 시술을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 분이 아마 연세가 60대 중반쯤 되셨지 싶은데, 제가 순환기 내과 이제 근무할 때인데, 그래서 거기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조영술을 했나 보다. 조영술을 하고 이제 그걸 좀 좋아지셔가지고 퇴원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날 저녁에 이제 아들이 보호자로 있다. 아들은 이제 집에 가고 이분은 이제 다음 날 이제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있었는데, 그 방에 네 분이 같이 계셨는데 두 분이 마주 앉은 두 분이 연세도 비슷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아침에 이제 잠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셔갖고 새벽에 이제 이야기를 두른두른 하고 있었는데, 좀 이따가 막 고함 소리 들리길래 가보니까 한 분이 이야기 하다 돌아가셨어요. 거짓말 같은 일이죠, 그죠?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탁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 앉은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아이고, 영감 왜 그래? 저기 뭐, 내가 지금 방금 이렇게 했는데 왜 졸리는겨? 막 이렇게 했대요. 아, 다시 잘락하나? 거기를 이래가 있어서. 다시 잘락하나? 자고 싶거든. 그거 누웠어. 이랬대요. 그랬는데 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는 거지. 그래서 앉아가 그대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한 상태가 아니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으면 굉장히 의료사고라고 아마 우리가 많이 덤태기를 쓰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런 생각도 없고 막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심폐소생술하고 난리 쳤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퇴원 준비해갖고 진짜 왔는데, 그 상황이 그래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게 아주 오래도록 제 기억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만큼 급성심근경색증은 무서운 병이다. 뇌졸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몇 분을 봤거든요. 입원해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혈관 조영술을 하고 와서 회복하는 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봤고, 이게 하여튼 굉장히 정말 무서운, 제일 무서운 병이구나. 그래서 저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안 하고 싶어요. 그죠? 치매보다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은 이렇게 골든타임만 지키면 얼마든지 다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다 해서 지금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슴이 아플 때는 아무 병원을 가지 마시고 흉부외과가, 저기 순환기 내과가 있는, 그리고 흉부외과가 있는 큰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보통 2차 병원이나 이런 데는 잘 없어요. 왜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놓치니까 아예 큰 병원에 가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괜찮잖아요. 아니면 다행이죠. 가서. 뭐 가서 또 아니면 의약고 또 이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어땠어요? 좋죠. 아니면 좋고, 이면 빨리 치료해야 되고. 이제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담고 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그 동맥경화증이 있으면은 발작이나 의식장애, 뭐 혼수, 반신불수 이런 것 때문에 뇌졸중이나 오면서 그럴 수도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심각하게 혈액순환이 감소되면서 하지 조직에 괴사가 발생. 괴사는 썩는 거를 괴사라고 합니다.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썩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발가락이나 이런 데 우리가 버거시 병 같은 것들은 발가락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썩잖아요. 이거 잘라야 되거든요. 절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무겁고 아프거나 뒷골이 당기면서 현기증이나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고 그죠. 이 동맥경화증의 치료나 예방은 흡연을 안 해야 되죠. 금연하셔야 되고 이게 흡연하면 그 일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동맥 안쪽의 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금연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압이 자꾸 높아지면은 이게 동맥이 어때요? 이게 자극을 많이 받죠. 압이 높으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동맥벽이 이제 충격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상이 빨리 돼요. 그리고 혈중 지방 수치를 이게 높이는 질환이 있죠. 당뇨, 당뇨병. 이런 것들은 혈관을 굉장히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빨리 조절해줘야 된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저염식이, 저지방식이를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항상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첫째는 약물요법, 둘째는 식이요법, 셋째는 운동요법. 이렇게.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질병 예방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부전. 심부전. 이거는 심장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걸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되면 치료, 제일 좋은 치료는 이식하는 거죠. 심장 이식.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져가지고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보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산소도 같이 못 보내죠. 영양소도 못 보내죠. 그러니까 몸은 붓고 숨 차고, 그죠? 뭐 부어가 오줌도 잘안 나오고 나중에는 신장까지도 나빠져 버리고 막온 몸의 전신에 다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분들은. 숨이 차가지고. 첫째는 숨을 잘못 쉰. 폐만 그런 게 아니고, 심장이 나빠도 폐에, 이게 왜 숨을 못 쉬냐면, 폐에 산소를 못 보내니까. 혈액과 산소를 못 보내니까. 숨이 찬 거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죠.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이나 고혈압, 심장병이나 신장병, 신장 콩팥이 나빠도 이 심부전이 나중에 같이 합병증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눕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도 괴롭고 이렇지만 그래도 아까 반자위 이야기했죠, 그죠? 안전 자세로 있는 것이 숨쉬기가 훨씬 낫습니다. 밤새 못 눕습니다, 이 사람들은. 앉아서 날밤 새우죠. 그리고 식욕이 없어지죠. 그렇게 하면 잠도 옳게 못 자고 숨 차고 이러니까 밥을 옳게 못 먹고 나중에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지죠. 그죠? 그리고 기침을 계속 합니다. 기침은 아까 이야기했죠. 심장 나쁜데 왜 기침하느냐? 폐에 산소나 혈액을 잘못 보내니까 폐도 안 좋아지고 이래가 자꾸 기침을 하게 되죠. 그죠? 객담도 나오고. 이게 산소나 영양분 부족 때문에 피로하기도 하고 호흡곤란, 허약감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따라오죠, 그죠? 그래서 되게 숨 차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면 계단을 몇 개쯤 올라가면 숨이 찹니까? 이렇게 잘 물어요. 그래서 두 계단 정도 올라가는데도 숨 차면 이거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나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이럴 때 호흡곤란이 심하게 오면은 아, 이거 신부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검사를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문진에서 이 정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노인들을 돌볼 때도 혹시 걸을 때막 되게 호흡곤란이 심해진다든지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죠? 계단을 뭐한두 계단도 잘못 올라가고 숨차거나 기침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심박출량이 감소하니까 이게 신장에 가는 피가 부족하게 돼요. 콩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서 신장이 우리 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기잖아요. 그래서 신장에서 뭐라는 소변을 농축한다 그랬죠? 소변을 농축하고 소변을 배설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농축하는 거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소변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이 신장이 나빠지면 소변을 만들지를 못해. 소변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소변이 안 나오지. 그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분이 어디로 다 가겠어요? 온몸으로 다 가죠. 온몸으로 다 가서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요독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몸이 뚱뚱 붓고, 그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뭐, 결국은 사망하게 될수 있는데, 이 요독증 상태가 되면 빨리 혈액투석을 해야 돼요. 응급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너무 심해지면 투석을 해도 가망이 없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하고, 아,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동이라든지 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나 예방은 원인을 치료하는 약물을 복용해야 되고,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제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 독감이나 폐렴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되죠. 그래서 노인들은 꼭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는 얼마마다? 복습입니다. 1년에 한 번. 예. 폐렴 구균 백신은 예, 65세 이상은 꼭 1회 맞아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검연을 하고 체중 관리를 좀 해야 되죠. 그리고 매일 부종이 어느 정도인지. 그 체중을 매일 잽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또 이런 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집에서도 체중계를 하나 해가 매일 재는데, 노인들은 서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체중계로 체중계 올랐었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옆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다가 혹시 비틀하면 빨리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매일 측정해가지고 뭐 갑자기 특별히 많이 먹고 이런 것도 아닌데 체중이 많이 늘었다 이러면 확인해보면 소변량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종이 생겨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약을 먹고 이제 거기에 빠지면 또 체중이 싹 줄어들죠. 그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빨리 치료해야 되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역시 조절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빈혈까지 하면 끝입니다. 막 달려왔죠.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자, 빈혈은 굉장히 우리가 흔한 질환이죠.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게 빈혈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피 속에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성분이 많이 있는데, 이 적혈구가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적혈구가 요그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그 빨간색을 구성해주는 또 하나의 성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빈혈 검사를 하면 헤모글로빈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14다. 아,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헤모글로빈이 8이다. 아이고, 약을 좀 잡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해보고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면 철분을 처방해주죠. 근데 만약에 다른 출혈이 있어서 빈혈이 있거나 다른 질병이 있어서 빈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을 치료해 주거나 출혈을 빨리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노인들한테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 굉장히 많다, 그죠? 거기 좀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빈혈의 원인은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치질, 암. 치질도 심하면 어떡해요? 출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출혈을 한다 해도 늘 그렇게 하다 보면 몸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하면 말의 뜻은 우리가 빈은 뭡니까? 가난할 빈자잖아요. 그죠? 혈액이 가난한 것,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빈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십이장 궤양이나 궤양일 때는 우리가 뭐가 합병증 잘 생긴다 했습니까? 출혈이 잘 생긴다 했죠. 천공이나 출혈. 그래서 빈혈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다음에 치질이나 암도 마찬가지죠, 그죠? 위장관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에 이 빈혈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철결핍성 빈혈은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철결핍성 빈혈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로 임산부들이 철결핍성 빈혈이 많죠. 근데 노인에게도 철결핍성 빈혈이 많다는 거.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 많죠. 그래서 임산부들은 어때요? 임신하면 바로 철분제 이제 먹으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임산부들은 이제 그 태아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혈작용을 막 얘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성분들을 태아한테로 보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로는 많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철분 제제도 먹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한테는 노인들은 왜 철분이 부족해서 이런 게 많이 잘 생기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뭐가 많죠? 골다공증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관절이나 이런 거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골다공증이 심하면 뼈에서 우리가 뼈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뼈 속에서 골수라는 게 있어요. 이 골수에서는 혈구를 생성해요. 혈구를 만들어내는 피에 적혈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백혈구 이런 거 있죠. 조혈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뼈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한테 철결핍성 빈혈이 많다. 철분 자체가 흡수가 잘안 되고, 그죠? 조혈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빈혈도 많이 생기고, 철분도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철분 흡수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에 이제 이런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빈혈의 정상은 중추신경계, 피부, 심혈관계, 소화기, 비뇨생식기계 다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합병증을 다 일으키는데, 주로 중추신경계는 현기증, 어지럽죠. 어지럽고 두통, 집중력 저하, 손발저림 이런 걸로 나타나고, 피부는 창백하고, 그다음에 설염도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 심혈관계 정상은 빈맥, 저혈압, 숨가쁨, 호흡곤란. 뭐 숨가쁨이 호흡곤란인데 뭐 비슷한 말입니다. 소화기 정상으로는 소화불량, 오심변비, 복부팽만 이런 것들이 있고, 비뇨생식기계 정상은 성욕감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혈이 있을 때 우리 그 신체 계통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맞게 연결된 것은, 뭐 아니면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것도.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빈혈의 치료나 예방은 철분제, 그다음에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철분이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줍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먹어주면 서로 흡수가 잘된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좀 섭취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출혈을 많이 하게 되면 철분이 손실이 많이 돼요. 그래서 혹시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빈혈 예방이나 빈혈 해소에 좋은 음식 있죠, 그죠? 뭐죠? 같이 한번 볼까요? 굴, 그 다음에는 달걀 노른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예. 이런 것들이 빈혈 예방에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혹시나 뭐 고기가 소화가 잘안 된다고 노인들이 고기를 잘안 먹으면은 그 먹을 수 있도록 뭐 잘게 다져서 준다거나 나중에 보면 그런 방법들도 다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고기를 좀 먹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도 고기를 많이 먹어야 에너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이 들어도 고기를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물론 젊은 사람들도 고기를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채식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새 뭐 채식주의자들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도 고기를 잘못 먹거든요. 어릴 땐 고기 먹으면 두드러기가 돋아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게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하여튼 두드러기가 돋아가지고 고기 육류를 못 먹었어요. 닭고기는 먹을 수 있었는데 발 4개 달린 그 육류는 전혀 못 먹었어요.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막 온몸이 두드러기 나고 이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정육점에 가가지고 식육점에 뭐 고기 먹고 이런 게 이제 잘안 됐어요. 우리가 그할 때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이제 집에서 길러가지고 잡아가지고 먹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염소도 키우고 뭐 이래가 하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집에 뭐 그런 저기 음식을 하면 저는 이제 도망가갖고 큰 집에 가갖고 그럼 큰집 어머니가 이제 우리 큰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먹으러 오시면서 닭을 한 마리 잡아갖고 이제 백숙을 해놓고 가셔. 그래서 닭을 저는 맨날 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니까 막 닭이 몸서리가 나더라고. 닭 먹기가 싫더라. 그래서 닭을 별로 안 좋아하죠. 저는 안 좋아하지만 뭐 건강을 생각해서 한 번씩 이제 먹기는 하는데 근데 그 20살이 넘으니까 고기를 좀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 체질이 조금씩 변하나 봐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기숙사 일에 있는데 기숙사에서 소고기 국 나오고 이런 날은 친구들이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전내 옆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제거 그냥 다 가져가서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하, 니 그때 니 고기 내 먹으니까 참 좋던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웃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붉은 살코기 이런 것들을 좀 적정량을 항상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굴은 타우린이 많아갖고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 타우린을 섭취하면 좀 줄여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굴 자체가 이제 철분도 많고 이러니까 좋은데 노인들 해줄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굴은 잘 상하기도 하고 굉장히 식중독도 잘 일으키는 게 굴이거든요. 그래서 굴은 굉장히 신선하게 먹고 아니면 노인들한테 우리가 요양보호 대상자한테 이런 음식을 해줄 때는 익혀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모두 다 괜찮은데 어떤 그 면역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드시면 금방 탈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굴은.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이미 내가 잡아오는 게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몇 단계를 거치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때는 생굴 먹는 것보다는 굴국밥이나 끓여서 먹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래도 그 성분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달걀 노른자는 또 콜레스테롤 많다고 잘안 먹죠. 근데 예전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렇게 해서 뭐 너무 많이 먹지 마라 하루에 두 개만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두개 먹어도 괜찮은 사람 있고 세개 먹어도 괜찮은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먹어도 괜찮다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많이 먹으면 눈에도 굉장히 좋아요. 눈도 밝아지고. 예. 눈이 나쁜 분들은 계란을 많이 잡수시면 눈도 좋아져요. 그래서 예, 영양소가 그 레시딘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특히 눈에도 좋아요. 그래서 혈관에도 좋지만 이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시신경이나 그 눈에 가는 혈관 이런 것들에 이제 순환을 잘 되게 하면서 눈도 이제 밝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안을 좀 그 지체시켜주는, 노안은 빨리 오면 안 되잖아요. 좀 늦게 올수록 좋죠. 그러니까 노안은 지연시켜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콩류. 채식주의자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채식주의자들은 주로 콩류를 가지고 이제 고기 대신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빈혈 예방에도 이 콩이 굉장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다른 영향을 안 주면서 우리 체내에 굉장히 흡수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금치가 철분이 되게 많죠. 시금치는 철분만 많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많고 또 뭐가 많냐면 칼륨이 많아요. 칼륨.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이 시금치하고 바나나죠. 그죠? 우리가 흔히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은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자, 칼륨을 혈압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은 시금치를 먹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칼륨이 나트륨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을 좀 배설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칼륨이 또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질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찰을 잘 해야 돼요. 해가지고 고기에 맞는 이거는 뭐 빈혈 예방에는 좋지만 콩팥이 나쁘면은 별로 안 좋죠. 시금치는 자주 먹으면 안 되고 가끔씩 아주 삶아가지고 오래 물에 담가놨다가 칼륨이 좀 빠지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좀 조금씩 먹어도 조금 먹어야 되지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좀 신경 써갖고 그 대상자의 상태를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고 어떤 거를 먹으면 좋고 어떤 거를 먹으면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이제 해주셔야 되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시금치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칼륨은 또 심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잘 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든지 이제 좋다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고 안 좋다고 또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뭐든지 적절하게 조금씩 조금씩 그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골고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뭐 호흡기계도 하고 심혈관계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우리가 요양보호 활동을 할 때 질병 예측이나 뭐 아이고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심장 질환은 더 무섭죠. 아우 심장이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뭐 혹시 급성 심근경색증인지도 몰라요. 응급실 갑시다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놀라니까 아이고 지금 상태가 보니까 가능하면 가족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족한테도 내가 진단명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같이 있어 보니까 상태가 이러이러더라.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빈혈이나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것들의 증상을 잘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적인 어떤 그런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은 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우선 먼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죠? 걱정하고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한 좀 안정할 수 있도록 너무 걱정하지. 그렇다고 아유 뭐 아무 문제 아닐 거예요. 이런 거보다는 아유 가서 치료 가서 한번 진찰도 받아봐야 뭐 정확한 게안 나오겠습니까? 또 가서 나오면은 뭐안 나오면 다행이고 나오면은 치료 받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안정을 시켜주는 게 좋죠. 그렇죠? 기존에 아주 기본적으로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들은 처방된 약이 있으면 그거를 빠뜨리지 말고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증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그 현기증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어지러우면 어떻게 돼요? 잘 쓰러져요. 그러다가 낙상해 가지고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을 입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들은 골다공증이 거의 대부분 있다. 그래서 넘어지면은 골절이 잘 돼요. 근데 특히 뭐 대퇴부 골절이나 이런 그 고관절 골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망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낙상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어지러우면은 잘 낙상하니까 낙상을 많이 예방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 대상자 가까이. 혼자 이렇게 활동하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에는 가능하면 가까이 있으면서 혹시 넘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빨리 잡아줄 수 있도록 외출할 때도 같이 옆에서 꼭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다음에 의식이 없어지거나 뭐 심장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보다가. 그죠? 돌보다가 뭐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이럴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든지 119 연락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평소에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 가족의 연락처를 응급 연락처를 항상 좀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저 집에 크게 붙여 놓던가 그리고 내 휴대폰에도 저장을 해 놓던가 그죠? 그래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가족한테도 빨리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그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대책들을 세우고 노인들을 돌봐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기계하고 심혈관계, 그다음에 호흡기계에서는 우리가 질병이 어떤 게 있었죠? 노인들이 대표적인 질병, 독감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소리가 잘안 들리죠, 그죠? 독감하고 만성기관지염, 천식, 그죠? 폐렴, 예, 폐결핵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다음에 심혈관계에는 고혈압,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또 예, 심부전, 심부전입니다. 그다음에 빈혈 이렇게 네 가지 했었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신체 계통의 질환들 이런 것들 기억하고 원인이나 정상은 거의 대부분 계통마다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특징적인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빨갛게 보면 글씨 써갖고 있죠, 그죠? 자, 오늘도 이미 언제 하겠노 싶은데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